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11절, 22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여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여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여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나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들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순종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하여 우선 사무엘상 1장을 통해 지금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여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보았습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사무엘상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안수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입니다. 예표 수준입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데 그러나 사무엘상을 통해 구약 수준의 예표 수준에서 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루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그 현실이 잘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엘가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두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엘가나, 한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로 지금 엘가나나 한나나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아내, 엘가나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한나도 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엘가나만 나쁘다 얘기할 수 없죠. 일부 다처제는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서부터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이 사무엘상의 서적을 읽어보면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저는 그냥 죄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도덕 중심이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자 이건 또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도덕을 넘는 그 천국적인 도덕으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도덕을? 여기 아무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서 죄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런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때서 알아들은 것 같지요. 아멘. 아니 그 오기 전에도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근데 희한하죠. 꼭 그때 알아들은 것 같이 아멘 하면서 그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꼭 몰랐던 것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도덕 수준은요. 세상 도덕 수준은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엘가나, 이 저 엘가나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one whom God has acquired or possessed. 즉, 하나님께 소유된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참 많은데 어쨌든 궁금한 게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이 엘가나의 그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가 않으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때는 성막이죠. 모세 때 벌써 그런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으로 이제 사무엘이 일하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 일하면 사무엘이 레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엘가나도 레위인이야만 됩니다. 그죠?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도 엘가나나 사무엘이 레위인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 근데 결론은 레위인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전에서 일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알려주시는 것인가? 이걸 또 묻게 되는 것이죠. 먼저 레위인입니다. 그것을 역대하 6장에 가보시면 역대하 6장 3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이에요.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하다. 역대상 6장 죄송합니다. 역대상 6장 32절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헬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줄기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4절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그래갖고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38절까지.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무엘, 엘가나 다 지금 레위의 족속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16절에 가보면 그 레위의 아들이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 아들이 이게 참 여러분이 읽으면 좀 혼동이 되겠는데 좀 설명을 하면은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나 미국말로 번역할 때 한 사람이 66권을 다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한 사람이 66권을 번역 다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무엘상을 번역하는 걸 맡고 또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번역하는 걸 맡게 되겠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이 코핫, 영어로 하면 그런데 고핫이라고 번역을 거기선 하고 여기서는 그핫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세요. 거기서는 고핫, 여기서는 그핫. 그러니까 이게 코핫,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리는 대로 쓰는 건데 한쪽에서는 고핫, 한쪽에서는 그핫. 그러나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서도 그 그핫, 고핫, 이 사람의 이미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게 엘가나, 그 다음에 사무엘. 민수기 3장 12절에 가서 레위인이 그러면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 여러분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겠는데 레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유업을 얻는 자들이라 그래갖고 레위가 구분이 되는데 레위 족속이. 그 민수기 3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즉 하나님이 내 거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엘가나. 지금 보고 있는 엘가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다. 그 레위인의 그 현실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만,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을 알면서 읽게 되는데, 그렇게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레위인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엘가나가 성막에 갔을 때마다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듀리가 주어지는데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매년 착실하게 성막에 가서 예배드린 그 내용만 나오는데 꼭 전혀 레위인 아니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에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레위인인데 전혀 레위인이라고 말이 안 나오고 이 사무엘 상을 다 읽어보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레위인이면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그렇죠? 레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다 성막에서 와서 아니면 나중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로에 지금 성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죠? 근데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이 사무엘이 길갈이라는 데서도 제사를 드리고 미스바라는 데 가서도 제사를 드리고 라마라는 곳에도 제사를 드리고 막 여러 군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 레위인으로서 좀 이전과 좀 다르다. 왜?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 어디 딴 데서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립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 아예 성막도 즉 출애굽도 즉 모세 때도 전에는 그때는 제사를 아무데나 드리지만 이제 모세 때부터는 성막이라는 게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딴 데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뭐가 다르다. 지금 사무엘상에서 뭔가 이전보다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왜?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표 수준에서. 꼭 이 엘가나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신약 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다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레위인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레위인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스가랴, 그죠? 제사장. 그렇다는 말은 스가랴가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란 말은 레위인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레위인인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레위족속, 즉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레위인이지만 그의 그 사역이 구약 성전에 묶여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예표 수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것. 즉 예수님 때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즉 구약적인 것에 그 성전에 묶여있지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래서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 트랜지션하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트랜지션이 지금 서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새 시대의 현실을 엘가나와 사무엘은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완전한 수준에서 보여줍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현실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하고 얘기하는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되죠. 저하고 요한복음 공부하시면 이 4장이 막 너무 좋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제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 그 진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조금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truth라고 나옵니다. 진정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영어로 보시면 truth, 내가 마음을 다해서라기보다는 진리로, 진리라고 번역이 되면 좋겠죠, 더.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좋은 번역은 참이라는 번역입니다. 참. 참이라 그러면 진짜. 즉 참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은 참자가 붙으면 세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합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은 참빛이 있어요. 그러면 빛은 뭐고 참빛은 뭐냐? 빛은 이 세상의 빛이고 참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True 포도나무다 이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truth, true. 그걸 왜 진정으로 번역을 해갖고는 그냥 내가 진정으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는지 참 이게 굉장히 이거는 좀 피해가 큰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저 뭐야 뒷마당에 가서 물 떠놓고 내가 진정으로 빌면 뭐 들어주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정으로 드려도 하나님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지. 여러분이 최고로 노력한 그 수준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수준이 아직도 못 됩니다. 아니, 가까이도 못 갔습니다. 참 건방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냈는데 내가 이게 이제 졸려 죽겠는 것도 그냥 예? 참아가면서 그냥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보통 건방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다 죽여버렸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받아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받아줍니다. 우리가 뭐 해주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밥 차려놨다고, 이거 봐. 차려놨으니까 드셔야지 와서. 아니, 먹을 만한 걸 줘야 먹죠.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 차려놓고 드시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열심을 낸 것도 쓰레기보다 못한 수준인 걸 몰라요.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7장, 히브리서 7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7장 11절. 이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구약 수준에서 말입니다. 구약의 그 레위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식으로 육체적으로 계통을 보면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 족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그 레위의 계통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 멜기세덱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세 군데 나오는데. 근데 그분의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하나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레위지파 족속을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하고 묶여있지 않은 미니스트리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사무엘 상에서도 이 엘가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예표 수준에서 미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그런 제사드림과 이런 게 성전하고 묶여있지가 않습니다. 레위인의 그 모습이 구약 수준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현실? 지금 나라가 들어오는데 이제 제사장도 구약 수준에서 일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분인나와 한나,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걸릴까. 분인나와 한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인나와 한나. 지금 2절부터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럼 여러분 대강 지금 분인나와 이 한나의 그 관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였나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볼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분인나와 한나 그래서 그저 서로 경쟁하는 두 아내의 질투 싸움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관계 속에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얘기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질투하는 그 두 아내의 싸움 뭐 보여주려고 지금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그거 봐라 일부 다처제를 하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제대로 될 게 있어? 뭐. 제발 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하나님이 이런 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느라.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는, 여기도 아브라함도 두 아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자유여자, 하나는 계집종. 23절에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그러면 세상적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의 자니 곧 하가라. 이것도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또 창세기 번역한 한국분은 이걸 하갈이라고 또 번역했죠. 하갈. 근데 여긴 또 하가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좀 이해하세요. 이것도 뭐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가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 가서 번역한 걸 보면 하갈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여자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즉 두 언약이라 즉 구약에 있는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죠. 그리고 그 언약의 그런 성전이나 이런 게 세상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즉 예수님이 와서 이루시는 새 언약은 이제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니 곧 우리 어머니라.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는 신약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삭 같은 사람들이다. 즉 약속의 자녀들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즉 이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이 하갈의 자녀들이죠. 참 재밌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사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자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사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이들이 하갈 자녀같이 돼버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사라의 자녀같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지. 그러나 그때에, 29절 중요하죠.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옛 언약의 속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하가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한 남편에 두 여자가 붙으니 이 문제가 있지 이거. 지금 그런 수준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구약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슨 집안 싸움에 무슨 그 사람들 간의 갈등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이랍니다.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완전한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 이 두 여자의 사이에서 보여집니다. 구약에서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라와 하가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비유다.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비유가 아닙니다. 알레고리라 그러죠. 알레고리. 알레고리라는 것을 세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알레고리라 그러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내서 상징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우리는 상징적으로 쓰여진 거는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쓰시는 이유는 그런 걸 다 통해서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예표 수준이에요. 사라와 하가는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물이고 진짜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 두 아내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아니라 두 언약의 모습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사라와 하가의 관계를 보면 되겠군요. 그걸 배우려고, 그걸 가르치려고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분인나와 한나는 뭘 가르치려고 그 관계가 쓰여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인나와 한나의 그 사이의 경쟁은 그저 서로 경쟁하는 두 아내의 질투 싸움이 아니라 두 언약의 모습입니다.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두 언약의 연관성도 우리가 인정하고 연속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언약은 또 서로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항상 세상 중심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게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상징적이었죠. 진짜가 아니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가나안도 뭘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제 천국에서 엄청난 천국적인 복을 받는 걸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항상 그래요. 구약은 항상 세상적입니다. 왜?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복 받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식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신약에 딱 와갖고 제가 가끔 그럽니다. 신약에서 세상식으로 잘된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찾아달라고. 아니,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게 끝에 가서는 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갈기갈기 찢어 죽고. 아, 예수님, 아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찬성이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약에 오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똑똑하면.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아, 구약은 다 부자야. 근데 왜 신약 오니까 한 명도 없어? 그럼 뭐야, 이게? 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 예수님이 오셨네? 어, 그럼 예수님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이룬 게 뭘 이룬 거야?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구약을 그대로 갖고 와요. 신약에서도. 아, 예수님 잘 섬기면 부자 된대요. 아, 그런 예가 어딨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도! 사람들이 놀래요. 어, 진짜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세상, 옛 언약은 세상 중심이에요. 다 율법 중심이에요. 행위예요. 그래서 구약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예표 수준에서만 보여지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구약에서도 은혜예요. 그러나 예표 수준의 복을 받으려면 예표 수준으로 행해야 됐어요. 좀 어렵네요, 이거. 그러나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뭐냐? 천국 중심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 싸움은 분인나와 한나의 이 싸움의 싸움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싸움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있어요. 아니 뭐 여러분이 뭐 다른 여자가 있어갖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새 언약에 속하여 이 세상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보여주려고 분인나와 한나의 싸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분인나는 옛 언약이죠. 율법 중심, 세상 중심을 대표합니다. 그 분인나라는 이름이 산호, 코로, 루비, 루비라 그러면 더 잘 아시긴, 루비, 진주, 그 진주 루비, 보석, 보석. 그쵸? 그럼 뭐예요? 세상 중심. 전부 겉으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게 겉으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여러분을 치리할 때, 신약에 와갖고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겉으로가 아니라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네가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너는 마음에 간음했다. 그런데 구약 수준에서는 지금 모세가 그 간음을 생각만 한 거를 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겉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냥 수많은 여자를 이상하게 쳐다봐도 겉으로만 내가 다른 여자와 관계가 없으면 구약 수준에서 모세한테는 치리를 안 받고 죄 없는 자로 받아집니다. 그죠? 아니에요, 제 말이? 이게 구약이에요. 겉으로입니다. 요즘 같은 거죠. 겉으로만 근사해요. 그래서 루비, 진주 뭐예요? 겉으로의 그 아름다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겉으로의 값어치.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는 이제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 해도 넌 살인했다. 여기에서는 잘났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왜? 다 살인자고 다 간음자예요. 간음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살인 안 한 사람, 안 한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분인나와 한나의 싸움을 보세요. 분인나는 세상입니다. 겉으로의 자랑과 그 겉으로의 값어치, 아름다움, 자기 자랑. 율법 뒤에 숨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정당화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분인나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분인나 한번 보세요. 좋은 남편, 부자, 자식들도 많이 낳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잘 믿는 집안에 아주 좋은 부인에 복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분인나 욕할 필요 없어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이런 분인나가 인정받는 게 요즘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교회에서 분인나가 인정을 받습니다. 한나같이 질질매는 사람은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부터 했거든요. 한나는 좋은 사람. 이 결론부터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한나 편이지.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요즘 교회에 두 부인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하나는 애도 잘 낳고 뭐 모든 게 잘 나가. 근데 하나는 그냥 슬퍼. 애도 못 낳고. 그럼 누가 복받은 자고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여러분 이거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는지. 그리고 율법 뒤에 서갖고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이 분명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여 복받았으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고 착각할 수밖에. 온통 세상 수준밖에는 인정.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참 성공하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파킹날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름은 안 되겠어요. 될 필요도 없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엄청나게 빌딩이 파킹날에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제 그 목사가. 왜?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쫙. 그 봤죠. 그랬더니 빌딩이 엄청 뭐 3층짜리, 4층짜리 빌딩이 엄청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데 네가 뭔데 떠드냐.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몰몬교는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하고 있어서, 성령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몰몬교보다, 어느 한국교회가 몰몬교보다 더 성공했어요? 그러면 몰몬교도 엄청나게 성경대로 잘하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으니. 문선명이는. 욕하지 마세요. 문선명이도 엄청나게 축복받은 자네. 그 왜 욕해요?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해 주겠어?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축복받아요. 비어 게이트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도 요즘 뭐 너무 돈을 많이 내줘갖고 이제 1등이 아니라며요. 착해요. 그죠? 돈을 그렇게 많이 줘갖고 이제 1등도 아니에요. 안 믿어도 축복하십니다. 지금 잘 이해하세요. 그런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에게도 핍박을 받았죠, 제가. 근데 뭐 별로 뭐 그렇게 큰 핍박은 아니었지만 결국 핍박. 근데 문제는 핍박을 주면 내가 그거를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불쌍하게 보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수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수준을 가지고 자기는 뭐 그게 성공이니 하나님의 축복이니 이러고 있으니. 너희들 우리 보고 말합니다. 뭐 니네들 성경. 니네들 뭐 제대로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조그마냐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냐? 예수님은 뭘 잘못했는데 돌아가실 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뭘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왜 성공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냐 이 말이에요. 왜? 뭘 잘못했길래?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즉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세상적인 복, 구약 수준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니네들이 제대로 믿으면 뭐야 이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부자 아니냐, 난.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요. 육체 자랑, 육체 능력.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참어머니,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갖고 한나가 우리를 대표하는데 아까 그 루비 여자 루비 여자는 그 자기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의 멋있음과 겉으로의 아름다움과 겉으로의 능력인데 한나는 그 한나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분인나는 자기 자랑으로서, 자기 만족으로서 되게 잘난 수준에서 잘 살아가는데 한나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만 기다리고 삽니다. 그리고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주셨는데, 즉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제 그 사무엘을 받고 분인나 같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즉 그 자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닮습니다.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분입니다. 이제 한나는 그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칩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해합시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에 속하여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사는 겁니다. 한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구원되는 모습은 세상적으로 잘 되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현실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 그 아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한나 닮는다고 태어나면 또 아들을 바치예요. 바쳐놓고선 뭐 나중에 그 아들이 뭐 목사 된다거나 뭐 아프리카 간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바쳤는데 왜 난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바친 거 아니었어요? 폼들은 왜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바치지나 말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자비만 바란 것입니다. 자비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예수님 수준에서 왜 죄를 져서 뭐 이래야 그런 용어들이 쓰여지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한나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세상께 많으면요, 분인나같이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저나, 아, 이게 많이 주시면 자랑할 수준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래갖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게. 그래서 결국, 아, 이게,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뭐, 누구한테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 뿐밖에 없구나. 저절로 입에 나오게, 아예 그냥 그 소망을 완전히 박살들을 내버리십니다. 친구에게도, 아니면 내 가족에게서도 소망이 안 보이고. 하다못해 내 남편을 바라봐도 그 꼴, 내 부인을 바라봐도 그 꼴. 아, 정말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오시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은 복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모습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라와 그 하가, 그리고 여기 분인나와 한나, 지금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래니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대로 살면, 즉 잘 나가시면 절대로 핍박 안 합니다. 잘 나가시면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고, 잘 나가시면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분한테 수그립니다. 지금 배우세요, 한나에게서. 기독교의 참모습. 한나는 하나님 나도 좀 애 좀 나갔고 분인 나같이 좀 저렇게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산의 아이를 원하는, 이 아들을 원하는 거는 우리 2부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그 씨,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한 내용이 아들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원했던 거지.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가,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분명히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아들을 받고 나서 이 한나가 기쁘게 삽니다. 슬픈 기색이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벌써 아들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아휴, 끝내라네요. 저 밖에서. 예. 한 군데 읽어드리죠. 뭐 끝이 없어요, 이런 말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즉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과 그 핍박과 힘든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평하고 불만한 그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육체적으로 정말 온 마디가 쑤시는 그 아픔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보통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참복을 받으면서도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불행한 것 같이 착각하고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자기는 슬픈 사람 같이 착각하고 남편이 어쩌고 부인이 어쩌고 자식이 어째서 자기는 정말 슬픈 자같이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런 엄청난 힘든 것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로 한나같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참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구약에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며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